예, 소요리 문답, 19문답, 20문답 함께 질문 읽고 대답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고 19문답,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문답,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했던 모든 그 타락의 결과가 이제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알려주시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다가 생전의 모든 비참함을 겪고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죄인의 그 비참함의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 죄인이 겪어야 됐던 그 타락의 비참함을 다 가져가신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도 가져가지 않은 이 비참함이 없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되는 비참함의 반대로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졌는데 이제는 다시 교제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교제는 다시는 끊어질 수 없는 교제. 오늘 우리 기도에서도 그걸 생각해 봤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와 교제는 절대 끊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피로 맺어진 관계와 교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던 것에서 건져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생의 삶의 모든 비참함도 이생의 고난과 시련도 이제는 비참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축복이라, 신약은 다 축복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우리를 예수님 빚어가시는 축복이라고 하시고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서 영생과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유하는 아들들로 살아가라.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그 구하라, 뭐 찾으라, 뭐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그걸 반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전처럼 그 세상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거기에 열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요새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고 이제 기도 모임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성도들끼리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알고 우리의 그 어떤 그 하나됨이 더 든든해지고 너무 좋은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기도 모임도 자라가야 돼요. 더 우리가 이 교회와 형제들과 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디렉션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2번, 큰 2번, 믿는 이에게 또 다른 타락과 그에 따른 비참함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믿고 구원받고 이런 영원한 이생 그 삶의 그 타락의 비참함에서 건져진 자들이 다시 그 비참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다시 형벌 아래로 갈 수 있는가? 대답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가져가셨다면 절대 우리에게 다시 저주와 심판이나 비참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성도가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생에서 받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삶의 시련 때문에 내가 내 삶은 비참하다. 내 삶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도의 삶은 축복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아무리 비참해도. 왜?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 안에서. 예수님이 이뤄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내 참 아이덴티티를 찾으면 분명히 우리 삶엔 비참함이나 이 형벌과 저주가 없고 오히려 축복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이상해서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것이 비참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네? 잠깐 불편하신 거죠. 저기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겪는 그 불편함, 나그네 인생의 불편함이 있는 거지 비참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같이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말에서 그 나는 너무나 비참하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제를 잘 나눠드려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복된 분들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나는 그래도 비참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제를 저와 여러분도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성도에게는 신세 한탄이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찬송과 감사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뭘로 더 채워져야 될까요, 우리가? 그 복음으로 더 채워져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나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런 교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누가 가신 길에 참여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삶을. 기도나 응답도 예수님 안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기도했다고 주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다 주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현실을 이제 나에게 주시는 거고 나는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거고 그걸 이루기 위해 뭐 다른 것도 함께 주신다고 볼 수 있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 그렇게 주시는 건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참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팔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팔복을 잘 보세요. 팔복은 여덟 가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왔고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알려주시는데 거기 복을 한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맨 마지막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니라. 왜 그게 축복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가는 길. 그게 우리한테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분명히 이 성경에서 시편에서도 말하고 모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가는 길을. 분명히 의의 길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의의 길인데 의의 길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인도에 가시는 도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또 이 다른 구절에 가면 성도는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다. 우리 인생에도 각자의 눈물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그 씨름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 우리 인생에도 겟세마네 동산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세요. 그 씨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씨름을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신 것이 아버지 뜻. 그 씨름을 하면서 가셨듯이 우리 인생에도 겟세마네 동산이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 사람은 이런 게 겟세마네 동산이고 저분은 저런 게 겟세마네 동산일 수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씨름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런 겟세마네 동산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눈물 골짜기를 주시는 이유가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정신 좀 차려 하고 벌을 그냥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아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축복의 시간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난을 겪을 때 잘 몰라요. 왜 이런 게 나한테 찾아오고 왜 저 사람은 없는데 나한테는 이런 삶이 찾아오고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욥의 고백처럼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길을 지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순간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내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 나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 빚어가시는 시간이라는 걸 고백을 하면서 가요. 근데 욥도 참 그 가면서 더 막 약해졌죠. 욥도 처음에는 막 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입으로 절대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다. 와이프는 막 불평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처음엔 잘 이겨내다가 중간에 갈수록 막 심이 들고 막 새 친구들 와서 막 괴롭히고 하니까 막 그냥 막 싸우고 막 정신없이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욥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게 해주셔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 고난이라는 것을 겪으실 때 이걸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왜 우리 계시록에 하나님이 그 병들어 있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맨 마지막 교회, 무슨 교회였죠?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네. 예.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볼 때에 너무 병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온통 세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성도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겠다고 하셨죠?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옷을 사서 입고 마지막으로 눈약을 발라서 바라보라.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 없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고생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복음 안에서 말씀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함으로써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그러니까 오히려 구하라고 하세요. 그거를. 그 너무 우리 구할 수 있나요? 고난 주시기까지 내 믿음을 정금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고백은 참 힘들지만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고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삶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내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은 자로 서게 해주세요. 이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에 질질질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피가 땀이 되어까지는 못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 싸움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라고 하십니다. 뭐 성경의 여러 구절에 신약으로 오면은요 구약에서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악인이 나를 치나이다. 저들을 벌어서 막 울부짖고 막 신약으로 오면은요 이런 고백이 없어요. 고난 당할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고백은 없고요.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고백만 나와요. 베드로 전서, 뭐 야고보서, 예수님도.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가시는 걸로 얘기하시지 우리 삶에 그냥 비참함이 찾아오는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와요. 그 노예되었던 것에서 막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걸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물론 나아가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으로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하는 게 고난이잖아요. 뭐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게 친구도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이런 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인도하시는 거냐 하면 더 나은 걸 바라보게 하시는 거. 왜? 이게 잃어버리질 않는 거면 이걸 안 바라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다 잃어버리게 하시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 땅의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리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 생명과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중심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이게 어렵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난 중에 이겨나가는 삶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고 하셨죠? 성령님이. 누가 지금도 쉬지 않고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죠? 성령님이. 지금도 천국에서 누가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천국에 가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인내의 힘을 얻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고난도 이기며 갈 수 있도록 또 뭘 주셨을까요? 그 밖에. 형제들. 그리고 우리 서로서로 서로 하는 기도. 베드로한테 그러셨잖아요.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도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너가 회복된 후에는 너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 우리한테 맡기셨다고요. 우리가 서로서로 지켜주는 교제를 통해 세워주는 교제를 통해 기도해주는 교제를 통해 또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이 야고보서가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죠? 뭘 무슨 문제를 다뤄줬죠? 고난에 관한 주제예요. 그러면 야고보서가 야고보 목사님이 고난의 주제를 다뤄줬을 때 야 고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뜻이 이런 거야 하고 위로하고 그러고 끝났을까요? 그러고 야고보서가 끝났으면 1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뭐예요 다?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얘네들은 이 삶을 살아야 돼. 행함에 있는 믿음을 그냥 강하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저 고난 겪을 때 하나님 붙들고 이겨나가는 그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 빚어가게 하시고 형상으로 천국 영광으로 준비하고 있고 정말 우리는 그걸 이제 아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평강 가운데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고 선한 청지기로 예수님의 집과 형제들을 돌아보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 자들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성도 교회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형제들 돌아보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이게 행위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믿는 바가 이렇게 확실하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욱더욱 우리가 믿는 바를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 바쳤을 때 거기에 삶에 끌려가고 그것도 다 이해가 되죠. 사실은 그걸 뭐 꾸짖을 건 아니죠. 저도 저만 해도 그런데 제가 기도 많을 때 보면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지 평상시에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런 상황에 끌려가서 뭐 증거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이기고 더 적극적으로 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유다서 1장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고요. 우리를 어떤 죄와 타락의 비참함에서 건져주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때서야 죄와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와 싸우는 것도 그냥 나 혼자심으로 이건 안 좋은 거니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성찬.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비참함과 고난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며 죄에서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든 죄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고 자기를 지킨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비유에도 있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그 혼인잔치의 날까지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볼 때에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과 우리의 회개를 돌아보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늘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향하는 곳이 항상 천국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그날을 바라보며 지키고 또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구속자에 대해서 이런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배우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끝나고요. 요 방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들은 잠깐 모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죄와 죄에 따른 비참함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건지시고자 우리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이 남의 일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고 내 죄의 삯을 치루시며 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해 주신 주님을 남을 대하듯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주님을 향해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내 주님을 또 순종하고 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